3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말씀, 구약 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속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계속 반복해서 나와왔는데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다 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실 힘들게 태어나죠. 아기를 낳는 엄마도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힘들게 아기를 낳죠. 근데 태어나는 아기도 태어날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응애 하고 우는 것이죠. 너무 힘들게 힘들게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그 대가로서 주어져 있는 것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별이고 아픔이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리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것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조차 슬픔과 수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아파하는 것이 더 많죠. 사건과 사고는 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지, 그리고 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지 순식간에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제가 한쪽 팔에 그 갓난 애기 올려놓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도 닦아주고 했던 그것이 눈에 선합니다만은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아빠 엄마 떠나서 멀리 가 있습니다. 제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등에 둘 다 태워가지고 팔굽혀펴기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태울 수 없습니다. 등에다가 두 녀석을 다 태웠다가는요, 팔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지금 마음만은 청춘일 겁니다. 몸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죠.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슬픔과 수고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날아가는 이 인생이 무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의 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을 때, 그때 제일 평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안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요,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팔을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풍랑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비록 바다가 흉흉하여 뛰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 안고 그리고 등에 업고 가십니다. 아버지의 등에 여러분 업혀본 기억이 지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혀간다면 우리 할머님들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내가 산모실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왔으면 그 말을 못했을 텐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업어줄게, 이렇게 앉았더니요, 아까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뛰어서 등에 탁 업힙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아빠가 업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거리지만은 아이를 이렇게 업고, 저도 아이를 업어본 지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좀 업으니까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면서 물었습니다. 영진아, 아빠가 업어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등에서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편해요, 아빠보다도 내가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쫑알쫑알쫑알쫑알 계속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이 좋은지.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다 그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고 가겠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곧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등에 업고 그리고 가시겠다 그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죠. 실상 알고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에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모세가 손을 내어 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를 보면, 영안을 열고 숨겨져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등에 업고 홍해 앞에 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그리고 바닥에 질퍽해서 걸어가기 힘든 그 땅을, 그 바다의 맨바닥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않고 건너가시라고 바닥도 다 말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앞에는요, 홍해도 만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도 내 앞길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못 갑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앞에 골리앗이 맞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걸어가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여리고 성을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내려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돌고 우리가 외쳤더니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세계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업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라, 인생의 비밀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논에 일하러 가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는 또 같이 놀다가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은요,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깨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논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잠자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짐들을 다 어머니가 손수레 싣고 어머니가 끌고 가시고, 아버지가 형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걸리고 저는 업고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게 잠자는 게 아니고 잠자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다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등에서 그 울퉁불퉁한 등 근육과 그리고 냄새, 땀 냄새가 나는 그 등에 업혀서 갑니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나면은, 잠이 깨면은 이미 집에 도착을 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가다가 중간에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업고 가시는 것이죠. 그 멀게 느껴졌던 그 길이요, 어느 순간에 다 도착을 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관계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업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업힌 너희여, 아무나 업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업고 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너희는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끌고 가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거듭났다. 다른 말씀으로 두 번째 태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업고 가시면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희 앞에 만나는 골리앗이나 그 어떤 홍해나 어떤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고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자식을 버리는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버리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업고 가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 한번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안겼고 내가 업었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곧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업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성성하게 되기까지, 즉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조금 뒷전에 계시고 내가 성장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할 것이라고 이제부터 내가 했다라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이죠. 내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이제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이걸 앞세워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혀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그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3미터 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혼자서 몇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이 찢겨지면서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톱에 켜여가면서까지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무용담을 읽다가 보면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나는 못하겠는데. 다니엘쯤 되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었지.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감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들과 나는 온전히 차이가 나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세계를 살다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늘 우러러 보기만 하는, 늘 높은 곳에만 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주어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들이 한 것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남겼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돌에 맞으면 아프고 칼에 맞으면 포기하고 싶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싶지 않고 백수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나와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등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붙어 있는 이것,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못한다는 것,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에 딱 엎여서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등에 딱 엎여가니까, 그러니까 그 길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설 때,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약하고 약한 나 자신이 그냥 엎여가는 것, 엎여가는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위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드실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터져서 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중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에게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을 누리면서 백수하면서 살고 싶고, 그도 돌에 맞으면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입니다. 날아오는 돌을 향해서 막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주를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께서 그를 업고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도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의 필이 여기에 딱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버지 등에 엎여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가면요, 그 마음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등에 엎여가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힘듭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잠깐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고 그리고 스펀지를 그 물 속에다 푹 잠그면은, 그러면은 스펀지에 물이 들어오게 되죠. 스펀지가 물 속에 들어간 것이고 물이 스펀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스펀지를 끌어내어서 쭉 짜게 되면은 물이 나오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엎여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흘러나올 때 나도 모르게 찬송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선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세마포 흰 옷을 씌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아무나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성품이 절로 나옵니다. 착한 그 사람은요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착한 모습이 늘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찬송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업고 가시는 것은 평생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나선다면 그때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요 그 어떤 것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산미 대상되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전혀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는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등에 업혀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짐입니다. 내 아내도 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짐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그 짐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아버지의 등에 엎혀 있는 사람만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등에 엎혀 있을 그때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으니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내 등에 업혀라는 것이죠. 그럼 업혀가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내가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해볼까? 저 사람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해볼까? 이 사람을 찾아가면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자꾸만 나를 보니까요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거대한 산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는 염려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너 아무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 업고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업고 가는데 네가 죽을 때까지 갯벌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 업고 갈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내 등에 업혀만 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당을 나가실 때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 생각을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그러실 겁니다. 고생했지, 힘들었지, 괜찮아, 내 등에만 업혀 있으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내 등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사실 성경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면은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 넓은 등에 그냥 업혀만 있으라고, 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길을 열어놓습니다. 홍해가 어느 순간에 갈라져 있습니다. 홍해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등에 업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